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용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지속하는 거예요. 이 도형으로 치면 선과 같습니다. 한번 실천해보고 그치는 것을 놓고 우리는 그는 살고 있어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삶의 일부이죠. 하지만 그것은 시도한 것이고 그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기에 관해서 적용해 보면 용기를 시도해 본 것입니다. 용기를 한번 내보고 마는 것이 아니고 삶의 여행에서 반복해서 그 용기가 드러날 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용기를 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용기 있는 품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용기가 내 안에 품성이 되고 내 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한번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다 치시죠.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 뜻대로 실천했다. 한번 이렇게 쳐보자고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한 언행 때문에 반드시 낯선 상황으로 들이밀어지게 돼요. 용기를 내어서 무언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펼쳐지는 삶의 무대는 이전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그냥 전개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용기라고 하지 않지요. 용기를 낸다는 것은 뭔가 심호흡을 내 안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삶의 스테이지가 내 안에 탁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하난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따를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고민도 했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을 발동하여서 용기를 내고 순종합니다. 근데 이때 이 용기를 일컬어서 우리는 덕이나 품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한번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 결단은 아브라함을 전혀 다른 삶의 무대로 옮겨놓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옮겨놓고 또 편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옮겨놔요. 어떤 경우에는 용기를 낸 것 때문에 칭찬받던 사람이 따돌림을 당분간 받는 사람으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곳으로 옮겨지는 이 낯섦은 내가 예상한 낯섦이에요. 아, 이렇게 하게 되면 당분간 긴장을 초래할지도 몰라. 내 삶이 힘들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각오하고 용기를 낸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영적으로는 낯섦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익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 문화도 낯설고 풍토도 낯설고 언어도 낯설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상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낯선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상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직 두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들어간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필이면 첫 해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거기는 낯설고 기후도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기후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나온대. 첫 해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 이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용기를 냈는데 하나님 음성에 내가 신실하고 진실되게 반응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낸 용기가 본인이 예상했던 결과로 전개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자기가 처음 냈던 그 용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죠. 내가 그때 잘못 들은 것 아닌가? 괜히 용기를 내고 믿음을 발동시킨 거 아니야? 그거 믿음이 아니고 객기였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아가서요? 그때 판단을 잘못했으면 당연히 지금도 잘못될 것이고 일이 꼬이게 될 텐데 어떻게 하지?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도 같이 찾아오게 되죠.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의논도 하지 않고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용기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존재 자체가 두려움에 완전히 삼켜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한테는 모든 게 다 두려워요. 아내 사라가 예쁜 것도 두려워요. 그래서 이 사례 때문에 자기가 다른 남자들한테 해코지 당할까 봐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다른 사내가 낚아채 가는데도 그 뒷꼭지만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지금 뭐 한 것이냐? 용기를 한번 발동했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 전개되는 상황이 너무 낯설죠. 이 낯설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불안함을 가져다 주고 이 불안함이 증폭되어서 두려움이 된 거예요. 결국 이 두려움에 삼켜져 버려서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완전히 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삶의 대목에 대해서 하워 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자리에서 더러 겁을 먹는다. 우리가 발휘한 열정의 결과로 미지의 무엇인가를 직면할 때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 그 미지의 것은 작은 죽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평생에 걸쳐 많은 미지의 것을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용기를 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어떤 것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서 시행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낯선 현실이에요. 하나님께 진실하고 싶어서 어떤 결단을 했다? 시행을 했다? 그런데 오는 결과는 아주 낯설고 불편하고 심지어 힘들기까지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다 잘 된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잘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당분간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오히려 절반이 넘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발동하고 용기를 냈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용기 때문에 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돼.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다 잘 될 거야. 이 말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모든 내 삶의 국면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내게 벌어지는 신앙의 현실과 이 내 영적 곤고함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게 돼. 이걸 감당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처음에 냈던 용기를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결심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용기를 발동하면 그 뒤에 벌어지는 현실은 내게 낯설고 불편하고 당분간 힘들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계속 그 걸음을 걸어갈 것이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하워 마스는 이 현실을 일컬어서 미지의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작은 죽음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사는 사람은 이 낯선 현실, 작은 죽음을 여러 차례 경험한다. 믿음으로 살면요, 이 작은 죽음을 삶의 일정한 시기마다 반복해서 경험해요. 하나님 뜻대로 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고 용기 있게 실천했다. 그러면 내게 이 작은 죽음이 한 번씩 찾아와요. 익숙한 것을 버렸기 때문에 불안한데 가보지 않은 길을 와버렸기 때문에 더 불안해요. 그런데 뜻한 대로 일이 또 전개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두려워지게 되죠. 할 수 있으면 다시 돌이키고 싶지요. 돌아가고 싶지요. 하지만 돌아갈 다리는 없어요.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의 병사들을 데리고 갈리아를 정복하려고 루비콘 강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그 루비콘 강에 있는 다리를 줄리어스 시저가 불태워버립니다. 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불태워버려요. 앞으로 나갈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내서 결단해서 다음 스테이지를 내딛었다. 오직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믿어야 돼요. 이 발걸음을 내딛을 때 내가 무슨 마음으로 내딛었는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이 걸음 내딛었는가? 이거 돌이켜보고 성찰하여서 처음 가졌던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처음 믿음을 굳게 서려고 할 때 그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나를 뒤흔드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역사가 이미 내 안에서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되짚어보면서 그 믿음에 굳게 서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걸음을 신실하게 다시 살펴보는 것이죠. 내딛은 이유가 있었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나는 기꺼이 이 모험을 감행하며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살 수 있다. 그렇더라도 나는 이 현실에 삼켜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 인생이 전개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전하다. 믿으시죠? 예. 이게 용기를 처음에 발동시키게 만들었어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용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때도 모험이었고 지금도 모험이며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해 보여요. 다만 좀 더 위험해 보인다는 것뿐이에요. 속상한 것은 이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두려움이 찾아와서 이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갉아먹고 좀먹고 있다는 요 사실밖에 없어요. 현실은 똑같은 현실입니다. 처음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계속 내게 하는 힘, 그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굳게 신뢰하고요. 백척한도에서 진일보하라 그랬죠. 낭떠러지 끝에 서서 허공에 자기를 던져버린다는 마음으로 진일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브라함과 아주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자기 백성 보내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들은 척도 안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팡이 하나든 이 야인인 모세가 누더기 옷을 입고 당시 세계 최강자이며 신적 존재로 추앙받는 바로 앞에 섰다. 이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발동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의 말을 듣고는 순간 눈에 적개심과 증오심이 일면서 모세를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자기 앞에 변해져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심장이 오그러드는 느낌이 들죠.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전 앞을 온전히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요. 상황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전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지만 원수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적개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 7장 13절에 쓱 지나가듯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미리 예언하신 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용기를 내어 뭔가를 실천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힘들어졌다. 성경 66권 전체를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아까 이런 케이스는 수도 없이 많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네가 순전한 마음으로 나 여호와께 결단하였다 해서 당장 모든 일들이 편하게 풀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원수가 네 마음을 흔들 수도 있고 상황이 네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같은 상황이에요.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두려움에 삼켜질 이유가 없지요. 오직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견뎌내야지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결국 뜻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이제 용기가 성품이 돼요. 용기가 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용기를 발동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이 선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이 부분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뭐라고 그 뒤에 말씀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시죠? 성도님들 이 성품을 묵상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대개 주님의 일을 이룰 때 인생을 살 때 내 환경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이루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내 환경을 바꾸는 것에 주로 초점을 두고 전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이런 거 이루어주세요. 잘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과 성품은 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세상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길 원해요. 근데 이 덕과 성품은요, 약한 내가 세상을 이기기에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강한 세상보다도 더 강한 나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요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용기를 내었는데 내 삶 속에 힘든 것이 찾아왔다. 돌아갈 다리는 없다는 건 믿으시고 처음 발을 내디딜 때 가졌던 그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발동시키셔서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이 찾아옵니다. 편안한 것, 익숙한 것, 늘 내가 해왔던 것들을 하며 살고 싶으나 주님은 때로 저희들로 하여금 익숙한 자리를 떨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하란에서 광야로 밀어넣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말씀에 순종하여 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왔을 때 찾아오는 모든 낯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크고 작은 내 영적인 시험들을 이겨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절제와 사랑과 인내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